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 강력한 공습으로 이틀 만에 145명이 숨졌다고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구조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마르 알셀모 시민방위 대표는 오늘 로이터 통신에 이번 공습이 매우 강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친 공습은 알레포 지역 민간인들의 탈출을 허용하겠다는 시리아 측의 발표로 최근 며칠간 소강 상태가 계속된 뒤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주요 협력국 대표들이 이번 주말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시리아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철회한 뒤 다자 간 접근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영국 런던에서 우방국들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오늘 예멘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 세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 해군 구축함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에 대응해 이뤄진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 구축함 니치호가 바벨 만데브 해협 북부의 예멘 홍해 해안에 위치한 레이더 시설들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미군 병력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선박과 상업 교통로에 대한 추가 위협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홍해와 바벨 만데브 해협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항해 자유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쿡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푸미폿 아둔야뎃 국왕이 별세했습니다. 태국 황실은 푸미폿 국왕이 오늘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실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왕의 사망 원인과 애도기간 그리고 후계 구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건강 악화로 최근 수년간 방콕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일 국왕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그동안 쿠데타 등 정변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확고한 동맹국인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 30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은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훈센 총리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경제와 투자, 농업, 사회 기반 시설 등 주요 분야에서 적어도 28개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동맹이자 경제 협력국으로 지난 10년간 수억 달러의 지원과 투자를 제공해 왔습니다. 일본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해 내년에 부지를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지부티에서 동부 민간인 지역을 추가 임대받기 위해 지부티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부티 국제공항에 위치한 캠프 레모니어 미군기지 옆 12헥타르 부지에 18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 지역에서 국제군의 일원으로 해양정찰기를 운영하면서 아덴만과 소말리아 인근 해상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올해 초 아프리카에 사회기반 시설과 교육, 의료보호 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팝가수 밥 딜런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음악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밥 딜런이 미국의 전통음악에 새로운 시적인 표현을 창출해냈다며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밥 딜런은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자작곡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밥 딜런은 지난 수년간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노벨문학상이 팝음악과 같은 장르로 확대될 것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공포 정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he press to provide.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관광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가혹한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 없인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굶주림과 폭압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에 이어 정권을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인마저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엔 북한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탈북 권유 언급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국에 온 탈북자는 미리 온 통일이자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핵포기 없인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은 13일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 관련 정책 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와 첨단 전략 자산 배치 등을 모색하는 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실제로 미국의 유럽 내 핵미사일 배치로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전술 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과 함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대북 방송과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필요한 특화된 내용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 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청와대와 통일부, 국회 등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민주평통의 통일 대화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92개국 해외 자문위원 등 모두 5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제3차 해외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간의 강력한 독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25개 품목을 대북 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출입이 허용돼 제재에 빈틈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유엔의 새 제재 결의에 기존의 예외가 허용됐던 민생 목적의 북한 철광석과 석탄 수출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독자 제재는 지난 4차 이후에 저희가 취했던 그런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해당되는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그 내용과 또 발표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 장관은 독자 제재를 다 포함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체류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주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지 말고 기존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당 국가들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관해 윤 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엄중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윤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레짐 체인지를 말한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폭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등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어제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의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한국의 이순짐 합참의장과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며 동맹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합참의장은 미 전략사령부 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인 한국이 핵공격 등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는 수준으로 핵우산 등 여러 전력을 사용해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탄자니아가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최근 북한 선박 1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의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천일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탄자니아의 영자신문인 더 시티즌은 12일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잔지바르 해사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국장은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가 6월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연관된 어떤 선박도 탄자니아 깃발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박에 대한 검사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해 앞으로 북한 선박이 자국에 등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교장관도 9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자니아 외교부는 북한과 연계된 모든 선박의 등록이 확실히 취소되도록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항만국 통제 등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이후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탄자니아 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잔지바르 해사국은 세계 각국의 에이전트를 보유한 TZIRS라는 회사를 통해 해외 선박들이 탄자니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의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이름을 퍼스트 글림으로 바꾼 탄자니아 선적의 던 나이트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270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의 소유는 물론 운용과 대여, 선급, 인증,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몽골 정부는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적어도 3척의 북한 선박이 등록된 파나마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정부도 지난 5월 BOA에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2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 조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는 몽골과 파나마에 이어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단 정황은 BOA 취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던 큰자리호와 빅토리 2호, 갤럭시 1호, 진바이하이호 등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북한 남포항과 중국 항구를 왕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안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맞춤형 제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동 제안국들이 지난 11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시한은 10월 31일이라며 결의안에 대한 3위원회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24일 이전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엔총회는 12월 중순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결의안 초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 입수에 12일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내용 중에 맞춤형 제재 규모 확대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과거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13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information to.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도록 꾸준히 정보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인권 유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행 제재에 바꿔야 할 부분이나 추가로 등재할 대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 참여를 불허하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이런 제재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is also this moral sanction that has to be exerted. This is the paradox that was.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 정권 내부에 타격을 줄 경제적 제재와 함께 도덕적 제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지를 실시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면 분명한 궤적을 따라야 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 탈북자 증가가 일정한 임기에 이르면 대량 탈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공개 총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탈북자도 최근 증가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개 총살의 횟수는 정권 대 사회 간의 갈등의 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개 총살의 증가 경향, 탈북자들의 증가 경향은 북한 정권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자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김 위원장에 부과한 것과 같은 인권 침해 책임자 제재를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수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최근 표적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비록 상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샤이오 인권 포럼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장소인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이름을 따 한국통일연구원이 해마다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관광 수익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는 않는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DPRK funnels revenue from a variety of sources to advance and sustai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urge all travelers before traveling to the DPRK to consider what they might be supporting.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관광 금지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6년간 10차례 발령한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 여행 시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으나 북한의 관광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지난 9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한 양국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북한 관광 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민생 목적 석탄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섬유제품 수출 등과 같이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 금지를 추진 중인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기존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 적용되는 모든 제재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DPRK remains one of the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ies in the world. All persons traveling to North Korea shoul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applicable sanctions relating to the country.
현재 인도적 EU 외에 북한 여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은 미국처럼 안전상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과거 북한에서 개인 여행자나 단체 관광객 이런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고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꼭 10년이 됐지요. VOA는 이를 계기로 이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이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이 그동안의 핵개발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억척스럽게 추구하는 건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삶만을 피폐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말 핵안보 정상회의 중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단합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비핵화와 평화, 안정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에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달 뉴욕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 3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또 금년에만 북한이 핵 실험 두 번,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잖아요. 금년에만 최소한 2억 불은 들었을 걸로 투입됐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동 국가들에 수출했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대당 가격이 90만에서 176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264만 달러에서 5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당 가격이 880만 달러, 지난 8월 마지막으로 발사한 미사일까지 합하면 수천만 달러를 사용한 셈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한국 언론사 사장단에 로켓 한 발을 쏘는데 2억에서 3억 달러가 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이 연간 근로자 인건비로 남측에서 받았던 1억 달러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쓴 것으로 추산되는 2억 달러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지역 담당관은 지난달 VOA에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24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외부에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69만 4천 톤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발사에 투입한 2억 달러로 지난 8월 톤당 350달러였던 베트남산 장립종 쌀을 구입하면 57만 톤, 강냉이는 100만 톤을 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쌀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올해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주 VOA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약속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ays a heavy price for this nuclear program. If it renounced its nuclear weapons as it agreed, if it
북한 정권이 막대한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는 곧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복지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마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이런 핵미사일 개발을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2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등 여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어린이들의 성장보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북한의 핵 문제는 이런 경제 민생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과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변의 낡은 핵시설과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 연설에서 풍계리 주변 주민들의 상당수가 암과 심장질환, 감각기관의 이상,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ncer, heart disease, sensory disorders.
홍 장관은 이후 언론 매체 기고에서 과거 카자흐스탄의 핵실험 후유증이 그 후손들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실험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구성원의 인권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정권 유지, 인권 문제와 서로 연관돼 있다며 국제사회가 공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과 인권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런 취약한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탄압해서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는 서두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가 심각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여러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10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VOA 특별기획보도. 내일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무부 차관보 출신의 로버트 갈루치와 로버트 아인혼 씨와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본격 시작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의 교역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생철, 금광, 티타늄, 바나듐, 휘토류 관련 품목 20개입니다. 반면에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항공유와 로켓연료와 관련된 품목 등 5개입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집계한 결과 대북 수입 금지 품목의 총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5%로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석탄의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8.9% 줄었습니다.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철광석 수입액은 교역 제한 조처에도 수입액이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철광석 수입액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70년 동안 왕좌를 지켜온 세계 최장기 군주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향년 88세로 서거했다고 왕실 사무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군부가 강권 통치하고 있는 태국 정세가 더 불안해질 걸로 서방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예.
미국 가수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 스웨덴 한림원은 오늘 수상자 발표를 통해서 미국적인 음악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내용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위키리크스 공개한 이메일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들의 측근들이 가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태국 국왕 서거 소식부터 볼까요?
네. 지난 1946년 즉위 이후 70년 동안 왕위를 지키면서 세계 왕정 국가 통치자 가운데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기록한 푸미폰 아둔야데 태국 국왕이 서거했다고 왕실 측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향년 88세입니다. 태국 왕실이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국왕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임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후 사흘 만에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저혈압과 폐렴, 뇌수종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푸미폰 태국 국왕이 올해 초에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로는 공석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왕이 승계자가 결정이 됐죠.
예, 조금 전에 현지 방송을 통해서 태국 전역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됐는데요.
예.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 정부는 왕위 승계 작업을 곧바로 진행할 거라면서 지난 1972년 12월 28일 푸미폰 국왕이 후계자로 지명한 올해 64세의 마하 왓지 랄롱콘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프라유 총리는 푸미폰 국왕 별세에 따라서 전국에 1년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고요. 특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태국 전역에서 모든 오락 활동이 금지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태국 국왕의 서거가 이 태국의 전국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군요.
네. 태국에서는 여러 차례 군사 반란이 쿠데타가 거듭되면서 정권이 바뀌어왔는데요.
예.
이 쿠데타로 혼란이 이어질 때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푸미폰 국왕이 나서서 이 정정 불안을 해소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
지난 1992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 수찐다 끄라뿌라윤 총리가 야권 지도자인 짬롱 스리무왕 전 방콕 시장하고 대립하자 푸미폰 국왕이 두 사람을 이 왕궁으로 함께 불러서 꾸짖은 뒤에
예.
갈등이 잦아든 일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태국 정부를 이끄는 프라유찬 오차 총리 역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2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예.
군부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쿰판 파리바트라 방콕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직무 정지를 시키는 등 이 정적 숙청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푸미폰 국왕의 서거 이후 프라유 총리의 철권 통치가 더 강화될 거라고 주요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깜짝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가수죠.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네요.
네,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이 스웨덴 한림원이 오늘 미국 가수 밥 딜런을 올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미국적인 음악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라고 이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몇 시간 전에 진행됐던 수상자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16 is awarded to Bob Dylan for having created.
예, 수상자 발표 직후에 스웨덴 한림원이 이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예.
대중 가수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게 과연 옳으냐는 비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수상자 선정위원회 측은 이 밥 딜런이 소설이나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운율과 가사를 통해서 비범한 문학적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뭐 수상자들이 대부분 소설이나 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인데
네.
이제 대중 가요의 가사를 썼던 사람에게 이제 그 노벨상이 돌아갔습니다. 네. 비범한 문학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네, 밥 딜런은 일단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또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노랫말을 많이 냈는데요. 예. 그래서 음유 시인이다 이렇게 불려왔었죠.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노벨 문학상 후보 수상 후보로 조심스럽게 점쳐져 왔었고요. 미국 언론들이 오늘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이후 이 딜런을 가수 겸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곡 한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네, yeah. 바람만이 하는 대답 이렇게 해석이 되는 Blowing in the Wind 짧게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 곡 말고도 뭐 다 괜찮다, 두 번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의 노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그리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다 라는 의미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대표곡들을 통해서 저항적인 가사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 Yeah. 이 미국의 팝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뭐 밥 딜런의 음반 정도는 뭐 한두 곡 정도는 소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후배 음악가들 가운데서도 밥 딜런을 존경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러시아계 유대인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1961년 뉴욕으로 진출해서 이듬해에 데뷔했습니다.
예.
미국 포크록의 대부라고 불리고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전성기를 보낸 엘비스 프레슬리나 영국의 비틀즈처럼 순위 1위 곡을 쏟아내는 뭐 대형 가수는 아니었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시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를 써서 전통적인 미국 대중음악을 어떤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에 이어서 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이 프랑스의 최고 명예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상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문학상 발표까지 하면서 이제 노벨상 모든 분야 수상자들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예, 지난주부터 이어졌는데요. 노벨상 각 분야 수상자를 통해서 뭐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유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선정됐고요.
예.
데이비드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포함한 영국인 학자 3명이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정해졌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장피에르 소바주 스트라부르 대학교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3명이 화학상을 함께 받았고요.
예.
평화상은 후엔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수상합니다.
네.
경제상은 올리버 하트미 하버드대 교수하고 방트 홈스트롬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이 시상식은 노벨재단을 설립한 스웨덴 출신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 진행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성희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공개됐군요. 언론을
네,
통해서.
네. 뉴욕타임즈 신문이 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 명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예.
제시카 리즈라는 이름의 70대 사업가하고 대학에서 일하는 레이첼 크룩스라는 여성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까?
리즈 씨는요, 30여 년 전쯤에 당시 38살이었는데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의 옆자리에 앉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문어처럼 몸을 더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룩 씨는 22살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트럼프 후보한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들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간지 피플 기자 등 현재까지 최소한 다섯 명의 여성이 트럼프 후보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2005년 녹음 파일 내용 뭐 잠시 짚어본다면 트럼프 후보가 유부녀를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는 그런 음성이
네.
공개가 됐고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논란이 벌어진 며칠 뒤에 바로 이어진 그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질문이 이 논란에 대한 질문이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 진행자가 허락도 없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남자들이 탈의실에서 하는 음담 패설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리즈 씨가 바로 이런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성추행 당한 일을 털어놓게 됐다라고 얘기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그 뭐랄까 일종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 어떤 주장입니까?
예, 트럼프 후보 측은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된 기사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예.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또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킬리크스가 최근에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근이 그 가톨릭 교도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건데요. 2011년 4월에 클린턴 후보 측 공보 담당자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와 존 헬핀 미국 진보센터 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담긴 내용인데요.
예.
보수운동의 강력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도들이라면서 이들은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을 했고요.
예.
보수적인 언론 재벌 루퍼드 머독이 자녀들을 가톨릭 교도를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웃었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뭐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나 가톨릭 교도들이 많은데 공화당은 이런 그 폭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트럼프 후보는요, 반가톨릭적인 편견이라면서 클린턴 후보에게 당장 팔미에리 씨를 해고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가톨릭 교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요, 클린턴 후보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참고로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은 또 독실한 가톨릭 교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평양과 남포는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양덕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7도고요. 강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내일 오전 오후 모두 맑습니다. 용현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서 구름이 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장진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고요. 해산은 아침 기온 6도, 풍산 아침 기온 2도, 삼지연은 아침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 강력한 공습으로 이틀 만에 145명이 숨졌다고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구조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마르 알셀무 시민방위 대표는 오늘 로이터 통신에 이번 공습이 매우 강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친 공습은 알레포 지역 민간인들의 탈출을 허용하겠다는 시리아 측의 발표로 최근 며칠간 소강 상태가 계속된 뒤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주요 협력국 대표들이 이번 주말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시리아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회담을 철회한 뒤 다자간 접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늘 예멘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 세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 해군 구축함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리 구축함 니츠호가 바벨 만데브 해협 북부의 예멘 홍해 해안에 위치한 레이더 시설들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미군 병력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관리들은 어제 미 구축함 메이스노를 겨냥해 홍해에 미사일 한 발이 또다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별세했습니다. 태국 왕실은 푸미폰 국왕이 오늘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실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왕의 사망 원인과 애도 기간 그리고 후계 구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건강 악화로 최근 수년간 방콕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일 국왕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시 주석은 확고한 동맹국인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 30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것은 주석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훈센 총리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경제와 투자, 농업, 사회 기반 시설 등 주요 분야에서 적어도 28개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협력국으로 지난 10년간 수억 달러의 지원과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또 캄보디아의 채무를 탕감하고 수백 개 교역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해 내년에 부지를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지부티에서 동부 민간인 지역을 추가 임대받기 위해 지부티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부티 국제공항에 위치한 캠프 레모니어 미군기지 옆 12헥타르 부지에 18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 지역에서 국제군의 일원으로 해양정찰기를 운영하면서 아덴만과 소말리아 인근 해상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올해 초 아프리카에 사회기반 시설과 교육, 의료보호 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음악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밥 딜런이 미국의 전통 음악에 새로운 시적인 표현을 창출해냈다며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밥 딜런은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자작곡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밥 딜런은 지난 수년간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노벨 문학상이 팝음악과 같은 장르로 확대될 것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